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읽어주셔서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읽게요.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조국 한국에서 안치범이라는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언론과 SNS에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좋아서 성우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우 학원이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자기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홧김에 불을 질러 그 건물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것을 알고 그 4층에 있었는데 이 형제의 방이 먼저 집으로 뛰쳐나와서 건물에서 뛰쳐나왔는데 그때 불난 시간이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아직도 그 시간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주저주저 하더라고 2초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후다닥 그 건물로 들어가서 건물의 4층과 5층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 필사적으로 4층과 5층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 행위 덕분에 11명의 주민들이 자다가 깨어서 건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깨워서 생명을 구해놓고는 정적 이 청년은 옥상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유독가스를 마셔 5층 계단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뒤 후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구조되어서 병원에 옮겨졌지만 11일 후에 지난주 20일에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배에 아직 남아있었는데 2년 전 그걸 나 몰라라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쳐왔던 세월호의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들.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 제대로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렇게 만들게 만드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런 청년의 시민의식을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겼고 이런 의로운 시민이 죽음 앞에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팠고 그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건물을 탈출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인생에게서 위대하고 보람있고 값진 일입니까? 지난주에 이 보도를 보면서 오늘 전해야 될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겹쳐서 이 사건에, 그리고 이 젊은이, 이 안치범이라는 젊은이가 잠들었던 한국을 깨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세기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자다가는 곧 죽는다고.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1세기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한 주 한 주 나누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퍼듀 제자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반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이 무엇인지를 이미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일곱 별은 교회에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일곱 수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 한마디로 이것은 뭡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가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에 서 있는 것도, 예배를 돕고 친교를 돕고 선교에 참여하고 이런 우리 앞에 나선 이 교회의 리더들, 이 리더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리더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걸 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이 모습은 역으로 보면 사대교회가 이게 진짜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역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 임원이 대놓고는 그냥 자기 힘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막 애쓰고 힘쓰는 걸로 교회가 다 된 줄 알고 있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붙들어주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냥 사회 집단이지. 이런 경고의 말씀,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사대교회가 위치했었던 곳을 지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터키 지도인데요. 지중해 연안하고 이게 옆에 있는 이 사대라는 곳은 지금의 사르트라는 터키 도시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두아디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50마일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서모나 지역에서는 동쪽으로 45마일 되는 지역에 이 사대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대, 이 사대라는 말은 이 나라 말로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대라는 지역은 당시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이 사대였다라는 거죠. 수도가 되는 이유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대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팍톨루스라는 강이랍니다. 이 팍톨루스라는 강에 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금이 많이 발견되고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사금이겠죠. 강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정련해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가 돼버린 도시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금화, 금으로 만드는 화폐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이 리디아 왕국의 사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한 부가 집중된 도시였던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이 지역의 가장 가운데에 한 가운데 돌기둥이 78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 터가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 기둥들이 쭉 세워져 있대요. 다른 사진을 제가 한번 보면 요 사진을 보면 되게 이렇게 좀 한눈에 다 보이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길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찍는 걸 찍은 사진을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돌 기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한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그림 보면 이 사대라는 지역이 저렇게 돌산으로 주변이 이렇게 둘러쳐졌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천혜의 요새였던 거예요. 아주 초롱성과 같은. 역사에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 수도로 삼은 이 리디아 이 왕국이 계속해서 강성하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국방에 별로 힘을 안 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험난한 병력을 투입해도 안 되니까 주변이 다 저 높은 그 절벽과 바위산으로 둘러쳤으니 이 사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하고 살겠냐라는 거예요. 리디아 왕국이 망하는 순간까지도요,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리디아 왕국의 그 수도였던 사대에서는 걱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까짓것 지들이 와봤자 뭐 이런 거 넘어갈 수 있어 하고는 그 마지막 공격을 받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대, 리디아 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너무 취해가지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자기들 나라 망한 것도 모르고 망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라는 지역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라는 거죠. 나오는 금으로 인해서 부가 축적됐고요. 지리적인 안정성 때문에 안전에 아주 모든 보장을 받았던 안락한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 쾌적하고 좋은 도시. 웨스트 라파엣? 그건 아닐 거예요. 사대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안락한 환경, 쾌적한 환경,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즐기는 것, 어제보다도 더 재밌는 일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에 주목했던 도시였고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안 되는 영적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치로 가득 차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쾌락과 오락을 즐겼었던 이 사대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교회의 핵심은 1세기 교회의 핵심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거든요. 마라나타. 주님은 내일 오실지도 몰라라는 그 재림 신앙에 그들이 늘 깨어서 지금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늘 특징이었는데 지금 이 사대라는 도시에 이 안정된 편안한 이런 문화와 이런 환경들이 그런 믿음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물들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귀찮은 거 이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여기 삶을 더 매달리고 주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재밌는 게 없을까? 그 재미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대 도시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게 주님의 패턴인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잘 사느냐, 일세계냐, IT가 막 잘 돌아가고 있느냐, 막 첨단의 기술이 있느냐, 그런 것을 교회가 잘 접목해서 막 교회가 막 발전하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 최고 중요한 관점은 교회가 잠들었는가, 교인들이 잠들었는가, 이걸 보면서 잠들어 있는 교회,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깨어나라고. 깨어나지 않으면 뭐해? 불구덩이에서 그냥 타서 죽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1절 후반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나미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만 기독교인, 무늬만 성도. 우리가 단 몰라요. 목사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그 말에, 더군다나 규모 있고 큰 교회 출신이라는 그 말에 깜빡 녹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알아. 넌 이름만 크리스천이야. 마지막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2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 교인들은 예배 많이 드렸을 거예요. 교회 모이기도 잘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그들이 모든 교회에 와서 교제했던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카운트가 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이름만 교인들인 교인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그냥 모이기만 했고 그냥 왁작지껄하다가 휙 가면 일주일 내내 허전한 교회. 교회 건물은 아마 동네에 부자였으니까 건물은 좀 잘 지어졌겠죠? 이름도 꽤 괜찮은, 우리는 남은 자 지역의 이름도 남은 자 교회 아니에요. 사대 교회. 근데 그들은 남겨지지 않은 자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언어하고 지역하고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딱 아귀가 맞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교인은 많을지 몰라도 다 모아놔도 영적인 무덤 그 자체. 사람들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제자 훈련도 마쳤고 저 사람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서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속지 말자 겉모양에. 속지 말자 경력에. 그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못해 신앙인이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몇 대째,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년째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이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경력들, 그런 세상적 스펙 같은 것에 절대로 안 속아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콕 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이런 오명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사대교회에게 그래도 남겨진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점검해 주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칭찬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가 아니라 아주 소수가 남아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싹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희망의 씨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워드프레이인데요. 사대라는 이 이름이 남은 자라잖아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끝까지 남을 나라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를 어느 나라가 침공해? 이런 험한 산에 누가 와? 우리는 금을 가진 나라야. 이런 자부심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끝까지 남을 거야 라는 그 이름으로 사대라고 지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건 죽은 거고 주님이 진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흰옷은 신약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요,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김 받은 것을 흰옷 입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죄 안 저지르고 이렇게 있어서 흰옷 된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있는 게 흰옷 입은 사람의 정체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오늘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그렇습니다. 사대의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부, 세상이 갖다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에 물들지 않고 예수 따라 나는 살 거야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너만 살면 돼, 나만 편하면 되지, 내가 손해보는 일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찌들어서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감격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야. 영원히 죽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 위에 살 거야. 난 나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 닮는 거야. 여러분, 이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말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들이 역사의 남은 자고 역사의 구루터기라고,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 구루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이겁니다. 당신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왜냐하면 그 예수의 보혈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는지를 이제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처럼 살아야지, 이거거든요. 신약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사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로마에 사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에, 정말 문화에, 철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는 세상 학문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공부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로마 문화 더 잘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 학문에 능통해야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잘못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사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는 것. 그게 예수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긴 비결이시니까요.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죠. 깨어있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그것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잠들었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 자다 끝은 영원한 죽음이겠죠. 곧 없어질 영원하게 붙잡을 수 없는 물질과 육신의 건강과 쾌락과 오락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 존재할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나의 삶의 자리를 늘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딘 자리인지를 아니까요. 내가 잠들면 우리 지금 불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건데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불난 자리라면 빨리 일어나서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배우면 됩니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이 설교를 나누는데도 아직도 졸음 상태에 있는 몇몇 그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들키지 않도록 눈을 뜨시고요. 옆 사람을 보면서 깨어납시다.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요.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어떻게 깨어날까? 성경은 바로 그 답을 또 주십니다. 3절입니다. 3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발견됩니다. 생각하라, remember,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이것을 잘 이게 연결시키면 이거예요. 생각하라는 걸 먼저.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이것을 잘 지켜갈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닌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자리라면 어떡하라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캠퍼스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신앙으로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꼭 뭐 하겠다고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 날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간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간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학기만큼은 도전되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한테 좀 용기도 주시고 아니면 좀 깨워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건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두 본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여호수아, 한 번은 느헤미야.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읽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저도 몰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쭉 가는데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 이게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게 되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꼭꼭 채워지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눴습니다.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망한 나라, 조금 다시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다가 다시 무너진 성벽, 이것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가 주제였는데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대를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하도 신문에 3포 세대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체면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3포 세대예요.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한 세대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전포 세대예요. 취업도 포기했고 인간관계도 포기했고 꿈도 포기했고 삶도 포기했으니까 전부 포기했으니까 전포 세대죠.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틀린 말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세대를 저부터 시작한 우리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 눈에서는 이런 세대라고 부를 것 같아요. 기포세대. 기포세대.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기도의 능력을 포기한 세대.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세대.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기의 장인이라고도 말 불렸던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 때문에 망명됐거든요. 그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병신이라고 정신병자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바닥에서 살았거든요. 그런 인생에서 바울이 어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시편 57편 6절로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겪고 있는 그 어둠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어두움 속에서 다윗이 결정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어둠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바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입니다. 나의 인생에 지금 어둠이 밀려왔고 세상이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어둠에 잠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어둠을 깨뜨리고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세상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다윗은 자기 마음은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그냥 할 수 없지 하고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둠을 깨뜨리며 새벽을 끌어내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고백을 하면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너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나머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나라는 기도하는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런 간절한 주님의 요청에도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일상의 삶에 너무 지쳤던 거예요. 그 밤 스승인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로서 평생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탁은 나한테도 하신 말씀이겠다. 하루에 한 시간은 깨어 기도해야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영어로 보니까요. Could you not pray for one hour? 한 시간도 기도 못하겠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에 대한 그 비전을 심고 아마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제 기도에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된 근거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열흘 동안의 그곳에서의 경험은 노동 그리고 신앙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게으름이 불신앙과 같은 말이다라는 그런 깨달음까지도 훈련시켰던 학교였습니다. 새벽마다 그 한가운데 이렇게 산소통, 다 쓴 산소통을 이렇게 매달아놔요. 종처럼. 그리고 그걸 이름을 개척종이라고, 개척의 종이라고 붙여놓고는 그 새벽 그 시간에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 전날 그 농사 짓느라고 다 초죽음이 돼서 그냥 지쳐있는 그 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전날 알려주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의 종이다. 육체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종이다. 첫 번째 종은 땡 소리가 나면 번쩍 뜨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개인주의의 사상에서 깨어나라는 종이다. 땡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육신만 알고 영혼을 모르는 영혼의 잠이 깨어나라는 종이다. 땡 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들르는 곳이 있는데 성지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설립자이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평생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는 기도실을 이렇게 이 오솔길을 따라서 이게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걸 못 올려드렸는데 이게 언덕을 따라서 이게 오솔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 움막 같은 게 있어요. 이 지붕은 하얀색인데 이 기도실에서 새벽 4시에서 6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꼭 이분이 들어가셔서 다른 기도 안 하고 조국만을 위해서, 결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실에 이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에다가 이렇게 글을, 액자 같은 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한쪽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한쪽에 온결에여 안심하라. 자기가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조국을 위해서 늘 깨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이 한국을 그나마 이만큼 존재하게 했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이제 우리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포세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조국교회의 문제는 교인수의 감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없다, 헌금이 안 모인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기도를 잃어버린 문제라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다음 세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김용기 장로님의 삶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편안함과 그런 쾌락함은 하나도 못 누리고 산 분이셨어요. 그분의 그 기도의 씨가 한 세대가 지나서 이렇게 맺어졌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열매만 따먹고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지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그 모습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그나마 5천년 역사에서 그나마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나마 무시 안 당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는 따먹기만 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지요. 불에 타 건물 속에 아직도 잠들어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사람이 없는지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선 먼저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먼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직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깨어나라고 주님 곧 오신다고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제자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도전하는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처럼 주님께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너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너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겠니?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이제 응답합니다. 이제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이제 제가 우리 세대에 다시 뿌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늘 깨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자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어두운 시대에 편안함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천년이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서 주님 아버지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며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그 건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쳐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깨어나라고 두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버듀 제자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옵나이다. 이 교회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인들이 기도하는 교인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잠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만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넓고 크고 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깨어나라고 기도하라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더럽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때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온전히 있기를 다짐하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살리는 일에 인생을 걸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